뷰이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6일 가자지구의 이슬람 사원 모스크를 공습해서 적어도 19명이 사망했다고 팔레스타인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 공습은 가자지구 중부도시인 데이르 알발라 지역의 병원인 알 아크사 근처 사원과 학교가 표적이 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민간인들 사이에 있던 하마스 지휘통제센터를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가자 북부 자발리아에서 새로운 공중과 지상 공격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발리아는 인구 밀집 난민 캠프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탱크 행렬이 그 지역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쟁 기간에 자발리아에서 여러 차례 대규모 작전을 수행했지만 무장 세력이 최근 다시 조직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스라엘은 해당 지역에 배포한 전단지에서 전쟁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으며 이 지역은 위험한 전투 지역으로 간주된다면서 주민들에게 새로운 대피를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밤새 레바논 남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도 이어갔습니다. 이 공습은 레바논 유일의 국제공항으로 이어지는 도로 근처의 건물과 헤즈볼라가 운영하는 방송국 알 마나르가 사용하던 건물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에서 이스라엘 군인 집단을 대규모 로켓 일제 사격으로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적어도 1,400명의 레바논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인과 의료진, 헤즈볼라 전투원들이 포함됩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5일 밤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방어하고 이러한 공격에 대응할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그렇게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레바논에 대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6일 북한과 중국 수교 75주년을 맞아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축전을 교환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보낸 축전에서 우리 당과 공화당 정부는 공화국 정부는 조중 친선 협조 관계를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공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거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축전에서 새로운 시기, 새로운 형세 하에 중국은 조선과 함께 양국 수교 75주년을 계기로 전략적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우호 교류 협력을 심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축전 교환은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급격히 협력을 확대하는 반면에 중국은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AP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총격을 당한 펜실베니아주 도시 버틀러를 12주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5일 버틀러에서 가진 대규모 야외 유세에서 7월에 있었던 암살 시도 사건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함께 싸우고 함께 견뎠으며 함께 전진하고 바로 이곳 펜실베니아에서 우리는 함께 피를 흘렸다면서 반드시 오는 11월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유세에는 J.D. 벤스 부통령 후보, 억만장자인 일론 머스크 씨, 가수 리 그린우드 등이 출동해서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전기자동차 테슬라와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이자 소셜미디어 X의 소유주인 머스크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혀왔지만 유세장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머스크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그리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5일 허리케인 헐린으로 피해를 입은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방문하고 지속적인 연방정부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허리케인 재난지역을 방문한 건 한 주 새 두 번째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5일 샬롯에서 주와 지방정부 당국자들의 브리핑을 듣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헐린 구조활동을 위해서 24시간 내내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방문은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노스캐롤라이나 방문에 이어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일 노스캐롤라이나주 파이애트빌를 찾아서 연방정부 대응을 비판하면서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대한 형편없는 대우를 지적했습니다. 북아프리카 나라 튀니지에서 6일 대선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카이스 사이에드 현 대통령이 연임에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야권 인사들이 수감돼 있어서 사이에드 대통령이 승리할 걸로 널리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2010년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민주화 시위, 이른바 아랍의 봄 발원지인 튀니지의 민주주의 실험의 마지막 장으로 여겨진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번 투표는 현지 시각으로 오전 8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에 종료됩니다. 뷰이 뉴스 박영섭입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남북한의 서로를 겨냥한 위협 수위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을 맞아 북한의 핵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고,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 윤 대통령을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 개념은 종결된 문제라고 주장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무책임하다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총재가 제102대 일본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연겨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한국 국군의 날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의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윤 대통령의 연설 들어보시죠.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한국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 시내에서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을 했는데요. 윤 기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잘 아시는 대로 현재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남북한 간의 긴장이 크게 고조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이 국군의 날 맞아서 시가 행진을 하고 또 무력 시위를 했다는 것은 대북 억지력을 과시해서 국민에게 안도감을 주고 또 북한에는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한국 정부 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국방부의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 국방부 대변인은 시가 행진의 의미에 대해서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대북 억지력을 과시하며 또 이 방산 수출과 이 시가 행진이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 대규모 행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국군의 위용을 보고 장병들에게 성원과 격려를 보내면 그것이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이 있다, 이런 설명이고요. 또 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장비 또는 군 병력의 모습을 과시함으로써 대북 억지력도 제공한다, 이렇게 국방부 대변인은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수적인 효과로 이 국군의 날 행사에는 이 100여 개 나라에서 무관이나 이 국방 관련 수뇌부가 참석을 하는데, 이때 국군이 보유한 여러 전투 시스템이나 무기 체계를 보면서 추가로 방산 수출과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병식이나 이 시가 행진은 이미 첨예한 대립 상태에 있는 남북한 간의 긴장 수위를 더욱 높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한국의 다양한 전략 무기가 선을 보였는데요. 최 기자, 특별히 주목을 받은 무기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는 그 전투기, 미사일, 탱크처럼 약 30가지 이상의 그 무기가 선보였는데요. 역시 그 가장 눈길을 끈 것은 현무5, 현무5 미사일이었습니다. 현무5는 그 괴물 미사일이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이 미사일은 특히 그 탄두 중량이 8톤이나 되랍니다. 이것은 그 전 세계 미사일 중에서 탄두 중량이 아마 가장 무거운 그런 중량인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미사일이 반통 능력이 뛰어난 그런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지대지 미사일인데요. 이것이 발사돼서 그 지상에 닿으면 바로 터지는 것이 아니라 100m 이상 그 지하를 뚫고 들어가서 터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인 미사일은 그 TV에서 보듯이 지상에 떨어지면 바로 폭발해버리죠. 그러나 이 미사일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지하로 100m 이상 관통에 들어가서 폭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에 만일 그 전쟁이 벌어지면 한국은 이 현무 5, 현무 5 미사일 수십 발로 지하에 있는 북한 지휘부 벙커나 북한 핵시설을 파괴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지하에 있는 그 벙커를 파괴할 벙커버스터라는 무기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은 미국의 그 벙커버스터보다 한국이 개발한 현무 5, 현무 5 미사일이 훨씬 더 강력하다 이렇게 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고요. 한 가지 이제 덧붙일 것은 현무 5는 그 탄도 중량이 아까 제가 8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탄도 중량을 줄이면은 사거리가 상당히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 미사일은 그 탄도가 무겁기 때문에 보통 그 사거리가 300에서 한 600km 정도 된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만일 탄도를 1톤 이하로 줄이게 될 경우 사거리는 거의 한 3000km급으로 그러니까 중거리 미사일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핵무기가 북한 정권에 오히려 짐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거는 미국이나 이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지적해온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북한은 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으면서 극도로 제한된 재원을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등 무기 개발에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오랫동안 그렇게 분석돼 왔고요. 게다가 이 불법적인 북한의 이런 그 대량 살상 무기 개발로 유엔 등 국제사회로부터 다양한 제재의 직면에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외교적 경제적인 고립도 굉장히 심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이 북한 정권에는 굉장히 짐이 되고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이 정상 국가로 나아가면은 경제 발전 등에 말하자면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정책을 천명해 왔는데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취임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의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이명박 대통령 정부도 이제 비핵 개방 3000이라는 것을 대북 정책의 기본으로 제시하지 않았었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10년 안에 북한 주민의 소득이 연간 3,000달러에 이르도록 돕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에 핵무기가 북한 정권에 오히려 짐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날 또 한국 군 전략사령부가 창설이 됐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날 그 한국은 국군의 날을 기해 일일 그 전략사령부 창설을 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전략사령부는 한마디로 북한의 그 핵이나 미사일 공격 같은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이 새로 만든 사령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그 전략무기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현무 탄도미사일 그리고 스텔스 전투기 또 3000톤급 잠수함 등 한국군이 가진 그 전략 자산을 그 통합 지휘하게 되고요. 또 한국은 이미 만들어 놓은 킬체인 또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 응직 보복 체계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삼축 체계라고 부르는데요. 새로 만들어진 그 전략사령부가 이 같은 삼축 체계를 총괄하게 됩니다. 또 미국은 그 한국 또 아시아의 그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략사령부를 이미 꾸려놓고 있는데요. 미국의 전략사령부와 협의해서 한국의 안보, 방위 문제를 논의하는 것도 이 전략사령부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전략무기를 동원해서 통합주의한다. 이것을 막는다. 이것의 주임무가 바로 전략사령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국군의 날 연설에 대해 강하게 비난을 했고요.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담화를 내놓고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했습니다.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예, 이 전문가들은 실제로 이례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례적인 북한 당국의 그 반응은 암만 해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 정권의 종말을 언급한 데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아시는 대로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이 북한 정권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북한 정권의 종말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제 대통령이 직접 강하게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인데요. 이런 점에서 이제 북한의 정권의 최고 지도자와 핵심 실세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김 위원장과 김 부부장의 메시지가 공통적으로 이제 북한의 핵 보유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 보유라는 점을 이런 것들은 이제 11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협상이 제기될 경우에 대비해서 미국에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성격이 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이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윤석열 괴뢰로 지칭하면서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했거든요.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 2일 날 그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윤석열 괴뢰 또 뭐 온전치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북한 그 수뇌부가 그 윤 대통령의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은 2022년 그 7월 이후 그 2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그것은 윤 대통령이 바로 국군의 날 행사에서 북한의 공격이 있을 경우에 정권 종말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했기 때문에 북한 수뇌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일종의 반발하는 그런 의식을 보이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을 비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그 북한 내부를 의식했을 수 있습니다. 북한군의 그 간부 또 장성들은 한국 TV나 라디오를 대부분 듣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일반 주민들도 KBS 등을 통해서 그 한국의 소식, 라디오 이런 것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국군의 날 보도를 보면서 아마 그 한국군이 새로 갖춘 그 최첨단 무기, 장비 이런 위력들을 아마 북한군 장성들 또 북한의 그 일반 주민들이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 같은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 남한이 없는 핵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그 일종의 과시라면서 한국에 대해서 반발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임을 주장하면서 핵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의 무력 시위는 절망스러운 처사라고 비꼬았습니다. 자신들은 핵 보유국인 반면 한국은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긴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사실 우리가 핵무기를 비대칭적 무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네. 어떤 의미냐 하면 재래식 무기와는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 가공할 만한 폭발력,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핵무기일지라도 재래식 폭탄과 그 폭발력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고요. 그 핵무기 하나가 큰 것이 터질 경우에는 도시 하나를 통째로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핵무기가 특히나 가공할 만한 것은 이것은 재래식 무기와는 달리 그 방사능의 피해가 몇 세대에 걸쳐서 그 지속되는 그런 영향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술핵은 물론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핵무기는 대체로 재래식 무기에 비할 바가 아니고 바로 이런 점에서 과거에 일부 이제 중소 국가들이 핵무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체제 존속을 보장받으려 한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그 윤 대통령이 재래식 무기와 핵 보유 국가를 비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윤 대통령의 이번 국군의 날 발언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미국과 한국 동맹의 대응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와 함께 세계 최강의 핵무기 아니겠습니까? 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의 말하자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핵 우산 지원은 그 규모에 있어서 사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핵무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나 한국 정부는 미국과 한국이 이제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동맹에서 핵 동맹으로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점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가 한국에 제공되고 있고요. 이것은 사실 북한의 핵무기를 뛰어넘는 그런 위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남북관계는 이처럼 무력시와 오물풍선 부양 그리고 최고위급 차원에서의 강한 레토릭으로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대화가 필요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남북 간의 그 마지막 그 남북 대화가 있었던 것이 2018년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에는 지난 한 6년간 아무런 대화가 없는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물론 그 남북 간의 대화가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6년간 지속된 적은 이번 그 최장 기간이기 때문에 그 대화를 속히 재개해야 된다 이렇게 하자는 입장이고요. 한국은 계속 그 이번뿐만이 아니라 앞서 그 전임 그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계속 남북 대화를 갖자 이런 입장이고요. 이어서 그 윤석열 정부도 여러 차례 그 남북 대화를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 8월에는 북한의 그 수해가 발생을 하자 수해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적십자를 통해서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거부를 했고요. 또 북한은 또 한국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북한이 이산가족만 응해 나오면은 북한의 그 식량을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항상 침묵으로 이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 북한이 문제가 있으면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불만인지 입장을 밝히고 대화에 나와서 긴장을 낮춰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지금 밝히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 6년째 이 같은 그 한국의 그 대화 제의에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한국의 국군의 날 이튿날인 2일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냈는데요. 이제는 대북 전단과 무관하게 보내는 게 아닌가요?
한국 당국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북한이 그 쓰레기 풍선을 보낸 것은 그 시작은 한국에서 북한으로 날려보내는 대북 전단 아니었습니까? 네. 대북 전단에 대해 대응해서 쓰레기 풍선을 날렸지만은 어느 시점인가부터는 사실 한국 내 대북 전단과는 좀 무관하게 쓰레기 풍선을 보내고 있다는 그런 한국 통일부의 평가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의도로 이런 것을 하고 있느냐. 한국 내부의 여러 가지 말하자면 혼란을 염두에 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이 분석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 북한은 2일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는데 그 다음 날인 3일에는 또 한국의 5개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날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사실 단순히 대북 전단뿐만이 아니라 그 휴전선 인근에서 한국군의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계속 겹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북한 간에 이제 굉장히 긴장의 수위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과 관련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27일 러시아 외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러시아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에 맞서 북한과 함께 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는 종결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기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뜻인가요?
예, 사실 문맥으로 보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북한 네. 비핵화가 종결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북한의 핵 보유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이제 사실상 말씀하신 비핵화를 포기하고 핵 보유국의 지위를 북한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러시아 정부는 북한 비핵화는 더는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미국과 한국이 지금 확장 억제 말하자면 입장을 계속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한반도의 이제 핵 문제가 이 지금 북한의 핵 비핵화뿐만 아니라 항상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확장 억제라고 하는 것을 이 남한 내 핵의 존재로 그 해석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비핵화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 러시아의 이런 입장 전환은 급격한 것은 아니고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돼 왔습니다. 그 시점은 결정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이후에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국들과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선 이후에 이런 입장 전환이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했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도 찬성했었는데요. 최 기자,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왜 입장을 바꾼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러시아는 그 북한 비핵화 또 대북 제재는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부유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북한은 그 지난해 7월부터 그 러시아에 그 포탄을 무려 560만 발 이상 또 수십 발의 미사일을 제공하고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 6월에 평양을 방문해서 북한과 러시아 간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입장을 바꾼 이유는 그 간단하고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그 러시아로서는 가장 큰 자기네들이 달성해야 되는 목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특히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제공하는 그 포탄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북한 비핵화 이런 것은 입장을 바꿔서 지금으로서는 러시아로서는 북한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을 강하게 반박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아닙니까?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은 NPT 체제, 그러니까 핵 비확산, 핵 확산 금지 조약이죠. 이 체제가 사실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들의 주도로 지금 확립된 것이고요. 러시아는 그 중에 또 한 중요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최대 핵 보유국이고요. 이런 러시아가 그 북한의 비핵화라는 개념을 사실상 종결된 문제로 보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외무부가 밝히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라브로프 장관의 언급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NPT 체제 창설 주도국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렇게 한국 정부는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9일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난하는 담화를 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번 담화의 그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크라이나의 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24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 참석을 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러시아가 무기 거래로 북한과 이란을 공범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 아, 북한 수뇌부가 아마 이것을 본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여정 그 북한 부부장이 29일 담화를 내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많은 무기와 탄약을 들이민 것은 미국과 서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과 서방이야말로 특등 공범국이다 이렇게 그 주장을 했습니다. 아,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북한이 계속 내세우고 있는 그 주장 중에 하나인데요. 북한 당국이 뭔가 좀 그 착각,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주장은 아, 북한이 그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거나 미국이나 서방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 거나 똑같이 무기를 제공한 거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 그렇지 않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불법 공격한 침략국이고 우크라이나는 이 같은 침략에 맞서 싸우는 방어하는 피해국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것은 상당히 그 성격에 큰 차이가 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이 같은 주장은 아, 별다른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성 대사는 30일 연설에서 북한이 핵을 보유한 이유는 미국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연설 내용 들어보시죠.
지난 세기부터 조선반도에 핵무기를 반입하고 세계를 넘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핵 위협을 가해온 것이 과연 누구입니까? 오늘날 주권국가의 종권 종말에 대해 소슴없이 제창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 선제 사용을 국책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과연 누구입니까?
미국이 자신들을 위협해 핵을 개발했다는 주장인데 윤 기자, 이게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가요?
예, 사실 김성 대사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이 북한 정부가 자신들의 핵 개발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주장해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북한은 자신들의 핵 개발이 체제 생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북한은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낙후했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재래식 군비를 위한 투자는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뒤져 있습니다. 결국은 재래식 군사력에서 상당한 열세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적은 비용을 들여서 이런 열세를 만회하고 이를 통해서 체제의 생존을 담보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것이 이제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북한의 핵 개발 목적이고 배경입니다. 체제 생존이고 또 그 일당 독재 체제, 김정은 세습 체제를 김시일과 세습 체제를 정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목표가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 북한은 2018년에 김정은 위원장과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미북 정상회담에서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이것을 합의문에 말하자면 포함시켰습니다. 당시에 2018년 6월에 미북 간의 첫 정상회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공동성명을 보면 그 전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그의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제 안전 보장 요구는 북한이 말하자면 핵무기를 개발한 굉장히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국제사회가 보고 있는 겁니다.
김성 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미국 무부는 김성 그 대사의 발언 직후에 북한의 그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는 국제 안보와 비확산 체제 심각한 위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다 이렇게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한국은 이날 그 김상진 유엔 주재 차석 대사가 김성 북한 대사의 그 발언 이후에 발언권을 얻어서 그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상진 유엔 주재 차석 대사는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 선제 공격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은 원인과 결과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갈등 문제가 생긴 것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한국을 핵이나 미사일로 선제 공격하겠다고 북한의 위협에 따른 것이지 미국과 한국이 먼저 문제를 초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한국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김성 대사의 발언으로 밀어볼 때 북한이 앞으로 비핵화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 맞습니다. 사실 그 북한은 잘 아시는 대로 이 핵 보유국의 지위를 헌법에 아예 명문화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성 대사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은 그 협상 자체가 성사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 있고요. 또 만약에 열린다고 해도 이 회담 협상이 성사된다고 해도 북한이 요구할 반대급부가 이전과는 그야말로 크게 다를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아예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 사실 그 트럼프 전 대통령 때 그 미국 간이 비핵화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도 북한은 이미 비핵화 관련한 협상은 말도 꺼내지 말라라고 하면서 말하자면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이제 그 체제 정상화, 말하자면 체제 생존을 보장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이 핵 문제에 부담을 떨지 않으면 사실상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 북한의 핵 포기의 대가로 어떤 것을 제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핵 협상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은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미국의 네. 공식적인 입장은 법적으로 북한을 절대로 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법적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핵확산금지조약, 그러니까 NPT 조약상의 그 핵보유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딱 5개 국가만이 공식적인 그 핵보유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정치적 차원의 또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모두 그 사실상의 핵보유국이긴 하지만 법적인 NPT 조약상의 그 핵보유국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들 그 인도 파키스탄 나라들은 처음부터 NPT 체제에 참여를 안 했던 그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NPT 체제에 참여를 했다가 이것을 탈퇴하고 핵을 개발한 굉장히 특이한 그런 거기 때문에 북한이 네. 앞으로 그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을지 그리고 이것이 사실상의 또 핵보유국으로 남을지 어떻게 될지는 상당한 그 불확실성에 쌓여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에서 새 총리가 취임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가 1일 새 총리로 선출됐는데요. 이시바 총리는 오는 10일 라오스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 기자, 한일 관계가 잘 풀릴까요?
예, 사실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요인이나 이유는 거의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한일 관계는 사실 이제 그 과거사 문제를 상당 부분 헤쳐넘고 이제 미국과 세 나라가 미한일 세 나라가 공조하고 협력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그 신임 이시바 시게로 총리는 그 첫 국회 연설에서 4일날 그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일 간의 긴밀한 협력이 두 나라의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앞서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쌓은 신뢰관계를 또 굉장히 중시하고 이 토대 위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견고하고 폭넓게 지속해 나가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한일 관계는 이시바 새 총리 체제에서도 굉장히 순조롭게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시바 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서 도쿄와 평양에 일본 연락사무소를 두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시바 총리 정부에서 일본, 북한 관계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게 될까요?
예, 사실 이것은 이제 시간을 갖고 두고 봐야 될 사안이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시바 총리가 아니더라도 그 역대 일본 총리들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두고 때로는 물밑 협상 또는 이 공개적인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부심해 왔습니다. 이 네. 문제는 이제 이것이 상대가 있는 사안이고요. 또 일본 정부가 얼마만큼 강하게 추진하느냐 이것도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에 관련이 있는데요. 이시바 총리의 그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한 입장에서 좀 주목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도쿄와 평양에 일본 연락사무소를 두겠다 이렇게 말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시바 총리가 이 납치자 문제를 물밑 협상으로 풀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보다는 북한과 일본이 공식적인 회동을 통해서 논의를 해나가야겠고 또 이것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도쿄와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두겠다는 겁니다. 이 전임자들과는 그 해결의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또 이시바 총리는 이 납치자 문제 해결을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강한 결의를 갖고 총력을 기울여 임하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총리들과는 좀 더 다른 접근 방식에 또 해결 의지도 좀 더 강력하게 밝힌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그러나 역시 현실적으로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행이 되는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국군의 날을 맞아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소식과 함께 한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 목표를 부정한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에 유감을 표한 소식 그리고 일본에서 새 총리가 취임한 소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김영규였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칩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북한식 전통주를 빚는 기업이 있습니다. 함경북도 휘령 가문의 명주를 빚는 하나도가인데요. 탈북민 김성희 씨가 2018년에 충청북도 음성에 차린 술 양조장입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에 오늘은 하나도가의 김성희 대표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네, 이거는 38도고요. 중요주에다가 약주를 섞어서 아하주예요. 넘어가면 안 덕할 거예요.
네, 좋은데요, 이거? 맛있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통일문화체험 행사장에서 한 시민이 하나도가의 전통주를 시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도가는 탈북민 김성희 씨가 운영하는 양조장에서 빚는 술인데요. 김성희 대표에게 하나도가의 뜻부터 들어봅니다.
늘 부르고 사람들이 부를 때도 거부감이 없고 또 그 이름을 부르면서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걸 찾다 보니까 하나 더 가라고 지었는데 북한의 제조 방법과 대한민국의 농산물이 만나 빚어진 이 술이 바로 우리 통일을 담은 게 아닐까 하나 된 대한민국을 술병에 담아간다 하는 의미에서 하나 더 가라고
1974년 북한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난 김성희 씨. 이 집에서는 제사술을 직접 빚어왔기에 김 씨 또한 8살 때부터 할머님께 이 제사술 비법을 전수받았다고 합니다.
북쪽은 개인의 전통이나 업적, 선조들의 뭐 이런 전해져오는 이런 걸 장려하지 않습니다. 그걸 오히려 억압하고 북쪽에서 판매하는 술이나 뭐 어떤 것들은 다 그 지역의 특산품을 가지고 즉석에서 만들어낸 거라 전통은 없지만 대신 그 지역의 문화를 담고 있다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술은 조상님께만 부르는 술로 비법을 계속 전해내려왔는데 저희가 딸이 하나다 보니까 술을 빚을 때 씻을 때 없이 저를 옆에다 그냥 술 저을 때도 적게 하고 발효가 어느 정도 되면 이런 냄새가 나고 그다음에 누르기, 곰팡이가 어떻게 될 땐 어떻다. 중류할 때 찬물을 갈아야 되는데 빨리 못 갈면 술에서 누린내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그때는 되게 지겨운 거예요. 아니 이건 내가 먹지도 못하고 냄새만 고약하고 자꾸 시켜가지고 억울했는데 그게 이렇게 제 인생 후반기에 딸을 위한 어떤 선물이 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북한의 음식 문화를 알려주는 계기가 될 줄은 생각 못했습니다.
2009년 한국에 정착한 김 대표는 먼저 돈을 벌기 위해 식당 보조 일을 했고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도 1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그러다 2018년 하나도가를 설립했죠.
창업하게 된 동기는 북에서부터 안고 온 2살짜리 딸이 이제는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고 앞으로 대학교도 진학해야 되는데 엄마가 이 딸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창업을 결심했는데 창업 아이템이 전통주인 것은 제가 제일 잘하고 오직 저만 할 수 있는 게 그거여서 사실 그걸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빚어왔던 전통주를 한국에서 똑같이 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일단 술은 물이 중요하죠. 북쪽에서는 대체로 술의 기본은 물, 두 번째는 원재료, 쌀, 옥수수의 선도, 선도라는 게 신선한가, 세 번째가 누룩이나 뭐 그다음에 발효, 온도, 환경을 말하는 건데 첫째는 물을 맞추는 게 힘들었어요. 90%가 물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물을 맞추지 못하면 술맛이 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재료가 속상했어요. 북은 우리 전통주는 일단 농태기주 같은 경우에도 원재료가 옥수수, 옥수수 누르고 그다음에 엿기름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옥수수를 잡곡으로 판매하는 데서 사서 술을 빚자고 보니까 너무 원재료값이 비싼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비싼 원재료를 가지고 술을 빚어서 한 병에 얼마씩 맛보이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다. 이게 안 되면 옥수수 누룩을 만들고 원재료는 지역에서 싼 지역의 쌀로 하자. 대신 옥수수로 만드는 것처럼 그 맛을 내가 내야 되겠다. 그걸 과제를 안고 해봤습니다.
결국 김 대표는 한국의 농산물과 북한 가양주 제조비법으로 새로운 북한 전통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맛이 나왔어요. 술은 연습을 많이 했어요.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항아리 놓고 해서 계속 손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연습을 했고 한 5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베란다에다 술을 빚어서 술을 빚으면 회사 동료들에게 맛보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북한 술인데 여기 남쪽의 주민들은 이 맛을 어떻게 평가할까가 궁금했고 내가 빚은 술을 돈을 받겠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흔쾌히 돈 내고 사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 맛보이기 시작했고 실제 제품이 나오게 된 것은 거의 한 6년 정도 연습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도가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술은 태좌주입니다.
저희 집안에 내림주였는데 이 태좌주가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제사술이었는데 저희 외조부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말씀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는데 태좌라는 건 그 북쪽에서는 주로 술은 남자들이 점유물이에요. 여자들은 술 못 먹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크게 앉아서 천천히 술을 마셔야 남자의 길이 열리고 높은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을 자꾸 하셔서 클 태자에 앉을 좌자, 술 주자를 넣어서 태자주라고 해서 고향에 계신 어머니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엄청 고마워하시고 오시더라고요. 자랑스럽다. 한참 오시더라고요. 이름을 찾아줬다고.
이 태자주가 집안의 내림주였다면 그 다음은 북한의 서민주인 농태기주를 만들었는데요. 이 농태기는 북한의 언어로 농민들이 마시는 술을 의미합니다.
넘태 기준은 여기 대중적인 술과 같이 여기서 늘 마태가 사먹는 술처럼 이 술은 대중적인 서민주예요. 그래서 얘 넘태기를 모르면 뭐다 하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개개인이 집에서 빚는 밀주다 보니까 넘태기라는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상표 등록이 안 돼 있어요.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게 서민들끼리 몰래 물물 교환해서 먹던 술이어서 저는 이 술에게 대한민국의 호적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넘태기주를 두 번째 제품으로 했습니다.
북한 술은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아 본연의 맛과 그 향을 중시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도가의 술에서는 어떤 맛이 날까요?
일단 넘태기 술은 중류식 소주다 보니까 여기에 소주 맛하고 조금 다른 점이 옥수수 누룩의 구수함이 있고 그다음에 발효 과정에 저희는 반드시 고구려 술 제조 비법인 엿기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도를 따로 뭐 감미료를 추가 안 한 상태에서 그 엿기름의 단맛이 입안의 끝맛으로 살짝 남는 부드러운 중류식 소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넘태기는. 그리고 테자스 골드는 우리 집 레시피 비법 과정에 일단 엿기름, 옥수수 누룩, 쌀 들어가지만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 게 고추씨가 발효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톡 쏘면서도 부드럽게 넘어가는. 근데 취기는 바로 탁 올라오는데 노래 한 세 곡 정도 부르면 싹 깔끔하게 갈아지는 그런 술이 바로 태자주입니다.
2018년 창업한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이 김 대표에게도 난관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할 수 있었던 동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어머니가 고마워하고 대견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동네에서 너는 이미 성공한 자식이고 제일 부러움을 많이 받는 그런 엄마가 됐다고. 그 말에서 제가 제일 그러니까 엄마에게 훌륭한 자식이라는 칭찬, 자랑스러운 자식이라는 칭찬을 받은 게 제일 큰 행복한 순간이었고 두 번째는 저희 딸이 엄마는 나의 롤모델이야. 나도 앞으로 엄마처럼 살게. 이게 제가 제일 행복해하고 지금도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남쪽 주민들이 우리 양조장에 그냥 뭐 마트나 온라인으로 구매하셔도 되는데 일부러 요즘은 전화하고 나 거기 가서 보고 사장님 보고 사올게요. 오시면 제가 술에 대한 스토리들을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이 북한 술에는 이 북한 안주가 맛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서툴지만 집에서 하던 음식을 안주로 해서 대접하면 그래 이 맛이야 이게 한국 사람 모두가 좋아하는 옛날 맛이야 그리고 그것이 이분들에게 우리 남과 북이 따로 갈라져야 되는 민족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라도 반드시 함께 살아야 되는 민족임을 내가 이분들에게 일깨워주는 어떤 작은 역할이라도 하는 것 같아서 그때 이 세 번째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저를 계속 성장하게 하는 동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김 대표는 이 작은 술병에 북한의 전통을 담아 우리 모두의 애환을 달래주는 술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북한의 전통적인 또 기념할 수 있는 남북의 통일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술들을 개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목표가 그거고 두 번째는 북한의 매 지역마다 전통적인 둘죽술, 뭐 개성 고려 인삼주 이런 거는 공개된, 만들어진 전통주나 명주라면 서민들 속에 우리 태자주나 농태기처럼 서민들 속에 알릴 수가 없어서 몰래 전해오는 진짜 그거는 선조들의 지혜가 깃든 술이 있는데 그걸 제가 지역마다의 의미 있는 술들을 다 재현해 나가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세 번째 목표는 통일이 되면 우리 모두가 함께 술잔에 담아서 통일 건배 하고 부딪힐 수 있는 통일 건배주를 만드는 겁니다. 레시피도 모두 다 생각했죠. 하나 더 가는 열심히 대신 뚜벅뚜벅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서울에서 Freeway 동예원입니다.
저희 B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B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VOA 마감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6일 가자지구의 모스크를 공습해서 최소한 19명이 사망했다고 팔레스타인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공습은 가자지구 중부 도시인 데이르 알발라 지역의 알 아크사 병원 근처 모스크와 학교가 표적이 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민간인들 사이에 있던 하마스 지휘 통제 센터를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가자 북부 자발리아에서 새로운 공중과 지상 공격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발리아는 인구 밀집 난민 캠프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탱크 행렬이 그 지역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쟁 기간에 자발리아에서 여러 차례 대규모 작전을 수행했지만 무장 세력이 재정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밤새 레바논 남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도 단행했습니다. 이 공습은 레바논 유일의 국제공항으로 이어지는 도로 근처의 건물과 헤즈볼라가 운영하는 방송국 알 마나르가 사용하던 건물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적어도 1,400명의 레바논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인과 의료진, 헤즈볼라 전투원들이 포함됩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5일 밤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방어하고 이러한 공격에 대응할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레바논에 대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6일 북한과 중국 수교 75주년을 맞아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축전을 교환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보낸 축전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조중 친선 협조 관계를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공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축전에서 새로운 시기, 새로운 형세 하에 중국은 조선과 함께 양국 수교 75주년을 계기로 전략적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우호 교류 협력을 심화할 용의로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축전 교환은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급격히 협력을 확대하는 반면에 중국은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총격을 당한 펜실베니아주 버틀러를 12주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5일 버틀러에서 가진 대규모 야외 유세에서 7월에 있었던 암살 시도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함께 싸우고 함께 견뎠으며 함께 전진하고 바로 여기 펜실베니아에서 함께 피를 흘렸다면서 반드시 11월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유세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 후보와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 씨, 가수 리 그린우드 등이 총출동해서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머스크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혀왔지만 유세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머스크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5일 허리케인 헐린으로 피해를 입은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방문하고 연방정부에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허리케인 재난지역을 방문하는 건 한 주 새 두 번째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5일 샬럿에서 주와 지방정부 당국자들의 브리핑을 듣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헐린 구조활동을 위해 24시간 내내 일하고 있는 분들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방문은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노스캐롤라이나 방문에 이어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노스캐롤라이나주 파이어트빌을 찾아서 연방정부 대응을 또다시 비판하며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대한 형편없는 대우를 지적했습니다. 북아프리카 국가 튀니지에서 6일 대선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카이스 사이에드 현 대통령이 연임에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야권 인사들이 수감돼 있어서 사이에드 대통령이 승리할 걸로 널리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2010년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민주화 시위, 아랍의 봄 발원지인 튀니지의 민주주의 실험의 마지막 장으로 여겨진다고 AFP통신은 전했습니다. 투표는 현지 시각으로 오전 8시에 시작돼서 오후 6시에 종료됩니다. 튀니지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 결과가 늦어도 9일까지는 나오지만 그보다 더 일찍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대체로 흐리고 함경도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3도에서 15도, 낮 최고 9도에서 23도 분포되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맑고 최저 12도, 최고 22도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박영서였습니다. 이상으로 10월 6일 일요일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